여러분, 성능이 아주 좋은 최신식 전동 드릴을 하나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좋네요.
네, 방아쇠를 당기면 완벽한 속도로 돌아가고, 손을 놓으면 정확히 멈추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고의 도구인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니까요.
맞아요. 나무를 자르든 벽에 구멍을 뚫든 철저하게 여러분 의도대로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에서 깨서 차고에 가봤더니 그 전동 드릴이 혼자서 막 나무 치수를 재고 못을 박으면서 스스로 거대한 창고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좀 섬뜩한 장면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더 빨리 짓겠다고 자기 모터 구조를 막 분해해서 스스로 개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도구가 인간의 손을 떠나서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비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이 AI는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꽤 방대하거든요. 잭 클라크의 Import AI 뉴스레터부터 앤스로픽의 Cloud Offers 4.7, 또 오픈 AI의 소라 2, 삼성 가우스 2, 메타 라마 4 갇힌 최신 모델들 소식, 그리고 MIT나 하버드, 인시아드의 최신 경제 논문들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진짜 정보의 홍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심층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뭐 최신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나 이런 스펙을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건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 나오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여러분이 당장 내일 회의나 커리어 계획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만 뽑아드릴 겁니다. AI가 수동적인 도구에서 자율적인 에이전트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발하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걸 짚어볼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미래의 흐름을 읽으려면 일단 지금 당장 시장에 풀린 도구들의 본질부터 뜯어봐야 하거든요.
아, 맞아요. 최근에 쏟아진 모델들 보면 그냥 기능이 좀 추가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픈 AI 소라 2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이미지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이어붙이는 비디오 생성기였잖아요.
네, 약간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 현실의 물리 법칙을 연산하는 시뮬레이터에 가깝더라고요. 그 농구공이 바닥에 튕길 때 재질에 따른 반동 차이나 마찰력까지 다 계산하고요.
거기에 사용자 얼굴을 3D 공간에 완벽하게 녹여내는 카메오 기능까지 도입했죠.
와, 진짜 미쳤다니까요. 삼성의 가우스 2도 재밌더라고요.
네, 컴팩트, 밸런스드, 슈프림 이렇게 3단계로 인프라를 쪼갰죠.
맞아요. 그걸로 사내 시스템인 코드 아이를 통해서 개발자들 코딩을 완전 맞춤형으로 보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메타의 라마 4나 클로드 오퍼스 4.7에서 나타나는 추론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특히 오퍼스 4.7 업데이트에서 제일 놀라운 건그 시각적 처리 능력을 극대화해서 긴 변기 중 2576픽셀을 한 번에 인식한다는 점이거든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근데 그게 그냥 고화질 이미지를 본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해상도를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건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나 막 수백 개의 노드가 얽힌 화학 공정식 전체의 맥락을 진짜 한눈에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와, 전체 구조를 한 번에 스캔한다는 거네요. 게다가 그 X하이라는 새로운 추론 모드도 도입됐잖아요.
네, 기존 모델들은 사용자 질문을 받으면 막첫 단어를 뱉어내기 바빴거든요. 근데 X하이 모드는 컴퓨팅 자원을 생각하는 시간에 먼저 집중적으로 할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답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막 수십 번 돌려보고 논리적 오류를 검증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모델들은 지시사항을 문자 그대로 아주 융통성 없이 따르는 특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딱딱해진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좀 창의적인 대답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자 그대로 따른다는 특성이야말로 AI가 도구에서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핵심 열쇠거든요.
아, 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AI가 단발성 질문에 대답하는 챗봇일 때는 약간의 자의적 해석이나 창의성이 매력입니다. 하지만 AI가 스스로 수십 단계를 거쳐야 하는 장기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바꿔버리면 전체 프로젝트가 완전히 산으로 가버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12시간 동안 혼자 일해야 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건 창의성보다 지시받은 목표를 끝까지 잃지 않는 집요한 신뢰성이거든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걸 들으니까 METR 벤치마크 데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 여러분, 2022년만 해도 AI가 혼자 딴 길로 안 세고 처리할 수 있는 작업 길이가 고작 30초 분량이었잖아요.
네, 진짜 아주 짧은 작업만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 오퍼스 4.6이나 4.7 수준에서는 인간 엔지니어가 꼬박 12시간 걸릴 작업을 알아서 다 해냅니다.
그 12시간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타자치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시스템 구조 파악하고 코드를 짜고 또 테스트 환경까지 직접 구축하는 겁니다. 게다가 에러가 떠지면 스스로 로그 분석해서 디버깅하는 전체 루프를 돌린다는 뜻이죠.
지치지도 않고요. 이번에 나온 미러코드 벤치마크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16,000줄짜리 고원으로 작성된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AI한테 원본 소스 코드는 한 줄도 안 주고 그냥 이 프로그램이 이런 기능들을 수행한다 하는 명세서만 던져줬거든요.
그런데 AI가 그걸 역공학해서 똑같이 작동하는 16,000줄의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재구현해냈습니다.
진짜 미쳤네요. 아니, 16,000줄의 코드를 역공학하는 능력을 갖췄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AI가 소프트웨어를 혼자 코딩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나 다음 세대 AI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코딩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잭 클라크가 거듭 강조했던 재귀적 자기 개선, 즉 RS 기회 개념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예측 자료를 보면 2028년 말까지 인간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다음 세대 AI를 만들어낼 확률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60%요? 심지어 라이언 그린블랙 같은 예측가는 이 일정이 더 빨라지고 있다고 수정까지 했잖아요.
네, 인간 연구원들이 밥 먹고 잠자는 동안 생기는 병목을 AI의 무한한 연산 속도가 대체해버리는 거니까요. 발전 곡선이 수직으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AI가 뭐 기존 코드에 버그를 잡거나 속도 최적화하는 건 연산 능력이니까 잘하겠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발명하거나 과학적 도약을 이뤄내는 건 영감의 영역이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에디슨도 천재성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AI는 그냥 99%의 연산만 무한 반복하는 기계 아닌가요? 과연 그 1%의 도약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진짜 예리한 반론입니다. 현재 모델들이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실제 AI 연구소의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우리가 천재적인 영감이라고 포장하는 과학적 발견의 상당 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지루하고 방대한 가설 검증의 반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99%의 지루한 노력을 100만 배 빠르게 돌리면 그게 마치 1%의 번뜩이는 영감처럼 보인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 증거가 이미 쏟아지고 있거든요. 엔스로픽의 자동화된 정렬 연구원 실험을 보면 인간 연구원들이 며칠 밤새워서 성능 격차를 23%밖에 못 좁힌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AI 에이전트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자율적으로 코드를 짜게 했더니 지들끼리 수천 번 테스트를 반복해서 무려 97%까지 해결해버렸습니다.
와, 인간이 풀다 지친 걸 기계가 무한 체력으로 다 맞춰버린 거네요.
메타의 하이퍼 에이전트 개념도 비슷하죠. 정해진 프롬프트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프롬프트를 개선하고 신경망 구조까지 최적화합니다.
아, 엔스로픽 내부 자료 보니까 2026년에 AI가 스스로 작성해서 메인 코드 베이스에 병합시킨 코드 양이 불과 2년 전보다 8배나 폭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산문적 의미의 RSI라고 봅니다. 무슨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초지능이 갑자기 각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실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자기 구조를 뜯어 고치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약간 오싹하네요. 근데 동시에 되게 강렬한 모순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AI가 혼자 12시간 코딩을 하고 자가 진화까지 한다면 아니 왜 지금 당장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나 GDP는 폭발적으로 안 오르는 걸까요? 경제 통계가 미친 듯이 요동쳐야 정상 아닌가요?
하하, 경제학계에서도 정확히 그 질문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 중에 어째서 GDP 통계에 AI가 보이지 않는가? 이 연구가 핵심을 찌르거든요.
결론이 뭐죠?
현재 전 세계 AI 경제 부문이 무려 연간 2600%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연 2600%요? 아니 근데 왜 GDP에는 안 잡혀요?
전통적인 GDP 산출 방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GDP는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AI가 제공하는 추론 능력의 단가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거든요. 성능은 좋아지는데 가격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니까 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기존 통계로는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호황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MP3, 디지털 카메라 다 흡수하면서 개별 기기 판매량은 줄어드니까 초기엔 GDP가 떨어지는 착시가 있었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직장 생활로 초점을 한번 맞춰보죠. 이 보이지 않는 호황 속에서 우리의 일자리는 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MIT의 노동경제학 연구가 아주 명쾌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AI가 막 쓰나미처럼 파괴적인 파도로 몰려와서 일자리를 쓸어버린다고 상상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모든 산업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밀물에 가깝다고 하죠.
아,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다음 허리까지 소리 없이 차오른다는 거네요. 그럼 이 밀물이 어디까지 차오를 거라고 전망하나요?
MIT 연구진은 2029년경에는 텍스트 및 정보 처리 업무의 한 80%에서 95%가 자동화 영역으로 편입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와, 80에서 95%면 거의 전 영역이 잠기는다는 건데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하버드랑 인시아드 공동 연구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네, AI를 적극 도입한 스타트업들을 조사했죠.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채용이나 자본 투자를 안 늘렸는데도 실질적 업무 처리량이 12% 증가하고 매출이 1.9배나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매출 1.9배면 엄청난 도약이죠.
근데 이런 유연한 스타트업 말고 거대한 레거시 시스템을 가진 대기업에서도 이 공식이 통할까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대기업은 조직 저항이나 규모 때문에 단기적으로 극적인 매출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이죠?
지금 AI는 사람을 자르는 대체제라기보다 조직의 정보 흐름과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압축하는 아주 강력한 자본 효율성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오네요. 밀물이 차오르는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실무자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AI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합성 노동자들이 쏟아내는 결과물을 검증하고 조율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휘자가 되어서 모든 실무를 AI 운영체제에 맡기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가 하나 생기거든요.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네, 그 시스템이 악용되거나 통제력을 잃었을 때의 타격이 전례 없는 규모가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논문 후반부에 보안이랑 지정학적 위협이 아주 무겁게 다뤄져 있더라고요. 사이버전의 스케일링 법칙 보니까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해킹 능력이 5.7개월마다 정확히 2배씩 폭증한다고 나오고요.
더 무서운 건 소셜핵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그 사회 시스템 해킹 말씀이시죠?
네. 이게 비밀번호를 깨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약관의 틈새를 찾아서 포인트를 무한 복제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합법적으로 교란해서 보상을 독점하는 식이죠. 일종의 제도적 디도스 공격입니다.
구글 딥마인드 논문 비유가 딱 맞네요. AI 에이전트는 신 같은 연산 능력이 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같아서 악의적 지시를 너무 쉽게 따른다고 했잖아요.
네, 순진한 수백만 개의 에이전트들이 명령 하나에 금융 시스템 허점을 찌르면 사회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죠. 게다가 이게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생존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 기반으로만 짚어보죠. 지금 서방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력한데 중국의 화웨이가 이걸 돌파하려고 시도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서구권 표준인 MXFP4 대신에 하이플로트4라는 독자적인 초저정 밀도 포맷을 개발했죠.
그게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최신 칩을 못 구하니까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시켜서 구형 칩에서도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계산 정밀도를 깎아매면서도 추론 능력은 유지하도록 쥐어 짜낸 거죠. 물리적 규제가 오히려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강제한 셈입니다.
아, 흥미롭네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따라 모델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도 명확히 드러났죠. 중국 최신 모델 키미 K.5를 서구권 모델과 비교한 벤치마크요.
네, 일반 코딩 능력은 비슷한데 그 사이버 공격이나 생화학 무기 관련 질문에 대한 거부율이 서구 모델들보다 확연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이처 논문 결과랑도 맥이 갔죠. 정부 통제 언론이나 특정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은 결국 그 사회의 세계관을 투영한다는 실증 분석이었잖아요.
그렇죠. 각국의 규범과 가치관을 지닌 이질적인 거대 지능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류는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합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호주의 앤드류 리 의원이 이렇게 물었죠. 우리는 도로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왜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한 생존 자본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가?
생존 자본이라.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적이네요. 착하고 완벽한 초지능씨를 하나 만들어서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만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마음의 사회 논문이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진정한 AI 안전은 완벽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의 관료제나 법원처럼 수많은 AI들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달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계들만의 사법 시스템 같은 거네요. A라는 AI가 짠 코드를 B라는 AI 판사가 윤리 기준에 맞춰서 채점하고 승인하는 식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정부가 당장 이익이 없어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선투자해야 하거든요. 이걸 급진적 선택성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논의를 숨가쁘게 다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스스로 창고 짓는 전동드릴 기억하시죠? 단순한 도구였던 AI가 이젠 12시간씩 자율 코딩을 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단계에 섰습니다.
네.
연 2600%라는 보이지 않는 호황 속에서 우리 일자리는 밀물에 잠기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자동화 로봇 전투를 보면 이건 이미 국가 생존의 무기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혁명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넓은 지적 영역을 잠식한 적은 없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잭 클라크가 남긴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탐험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로 도피할 것인가. 두렵다고 눈 감으면 결국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이 지능의 밀물 위에서 서핑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기고 싶네요. 오늘 다룬 자율진화 에이전트들이 경자실물을 장악하는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AI가 스스로 완전 자율기업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초당 수백만 번 거래하면서 독자적인 기계 화폐를 쓰는 기계 경제를 구축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압도적이네요.
인간 경제랑 완전히 분리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거대한 시스템 밖에서 생물학적인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정답은 없지만 지금 당장 꼭 던져야 할 질문이네요. 여러분, 오늘 밤엔 이 기계 경제 속에서 우리가 지휘자가 될지 방관자가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탐구하신다면 분명 생존 전략을 찾으실 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탐구하세요.